히브리 10장 1절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여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 어떤 제사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제사와 율법의 실제로 불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 율법은 그림자다. 불완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의 실체를 증언하는 과거의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고 상반되는 얘기로 장차 올 좋은 일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완전한 옛 언약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완전함, 이게 장차 좋은 일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했다고 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해된다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열심히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하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사가 그냥 일반적인 제사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냐면 특별히 어떤 화목제와 좀 많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그냥 일반적인 예물일 수 있지만 소재 드릴 때 곡물로 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또 예물은 또 소재와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 속죄제, 그리고 제사는 화목제, 예물은 소재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레위기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제사들이 다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제사 전체를 의미하고 또 동시에 율법 전체를 다른 말로 옛 언약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만족한다 이 얘기죠. 왜 불만족하냐면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 자체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으로는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이 불만족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새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런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완전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이게 아닌 것은 기뻐하지 않고 또 원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드린 제사가 동물제사보다 당연히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했다고 하면 이걸 예비했겠냔 말이에요.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동물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노골적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준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떤 말인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노골적인 표현이고요. 오히려 율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과 없이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24장하고도 많이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심이 굉장히 능동적이셨다. 그리고 8절, 9절은 위에 있었던, 언급했던 5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운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한 단번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너무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냐면 구원의 근거를 우리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고 행위를 강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행위가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었다고 얘기해놓고 삶이 영 엉망이니까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점점 행위의 모습을 보고 타락의 모습이나 방종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어떤 계속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딴 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에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뭘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가 뭔지를 확인해 볼 그게 없어요. 그냥 믿는대요. 근데 믿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게 믿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적인 동의를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 뭔가를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 뭔가 그 믿음의 뿌리 속에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착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세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 진리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진리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 행위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얘기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영원한 속죄가 완벽할 만큼 온전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자기 몸을 드리신 어떤 그분의 속죄의 성격입니다. 영향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또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 또한 여전히 그런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늘 자주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보세요 표현이요. 그 제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데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한 번의 제사였고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적인 얘기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그냥 쉬고 계신다고 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으로 건짐받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보로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드리신 바 되었고 그 모든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부활하셨고 주께서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가끔씩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성격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실로 내면까지 그 화인맞은 양심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남은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좋아하다가 교회적인 내용, 기독교적인 내용을 좋아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를 경외하며 계속 주님으로 어떤 의미로서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의 피로 계속 우리가 수혈받는 듯한 그래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자체,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 자체가 퍼펙트하게 되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퍼펙트하게 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고 하는 말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부족한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믿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점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틀림없이 성장하고 폭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어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리학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성공했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막 다른 거죠. 그래서 돈 몇 푼 벌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정말로 사람들이 뭘 원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둥바둥 거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경험했다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가짐 자체가 그런 어떤 불을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사이에 우리 주위에 육신적인 부가 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것 때문이라도 우리 인생이 바뀔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 없는 인생들을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이 없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별 성장이 없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이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 영혼이 온전케 되셨느니라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진짜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한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로 나에게 영원한 일이 벌어졌는데 온전케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인정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끝에를 계속 보잖아요. 우리 그 모습을. 근데 그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팩트를 진짜 팩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맞게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진정한 성장 변화가 저와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약속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속죄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드려진 희생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극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언급하는데 똑같이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똑같이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였잖아요. 10명의 복을 듣고 10명의 찬성표를 던졌던 그 전부가 결국은 그 광야길에서 다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60만 명과 2명이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하면 3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수만 진짜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도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욕을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즉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만큼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결국 핍박 오니까 결국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그분 아니냐. 그 효력이 영원하고 온전한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데 왜 살아있는 믿음을 못 가지고 있냐. 왜 이런 어려움을 못 견디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복음 가득한 교회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소망이 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